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단순히 역사상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행한 일은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구원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영광의 왕으로서 바로 이렇게 앉은뱅이 된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영화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 구원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앉은뱅이를 일으킴으로써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후로는 이런 표적으로 기독교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이적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행하였던 일들과 그들의 복음 증거와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전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서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과연 사도들이 보여준 그런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담대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주는 기독교는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맡은 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튿날 이 공회 앞에서 많은 관리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그들이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공회, 즉 공회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대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홀 안에서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할 때에 그 분위기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을 때에 당연히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분위기는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행한 일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앉은뱅이가 나음을 받고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담대하게 이럴 데 없는 그와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여러분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법정에 불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없어도 어떤 정인으로 법정에 불려가서 여러분이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선서를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런 법정에 증언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 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서 말해야 할 때 그들은 분명히 거기에서 마음에 주눅이 들고 겁에 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위협적인 대우 속에서도 전혀 떨거나 놀라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들은 구차하게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단순히 그들의 성품, 본성, 지식을 따라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입술에 말할 것을 넣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약속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다윗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이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즉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세세하게 배우고 훈련받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다 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공부할, 율법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데 이렇게 놀랍게 성경의 진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렇게 성경의 진리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장 지혜로운 말 그리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세상에 선포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담대히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과 생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오둔한 지식과 입술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독교의 담대함은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는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위협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사람, 갈릴리 어부로서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율법의 선생들, 공회원들,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의 진리들을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제자들을 쉽게 굴복시키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자신들의 계략으로 예수님을 제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주님만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율법의 선생들과 관리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도록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들 앞에 있는 그 나음을 받은 안전뱅이를 두고서 제자들의 말에 대꾸하거나 비난할 말이 없어서 곤란한 지경이 된 이 사람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메시지와 그들이 행한 능력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말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그 논리나 반박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실한 증거를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읽었지만 숨은 보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면 조선시대 말기의 점장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점장이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다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쪽복음을 읽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인숙 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일제의 그 서슬퍼런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심문하던 사람들도 자신이 왜 주기철 목사를 심문하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의 말에 매료되어서 그의 넋을 놓고 그의 말을 들었다는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주님을 박해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입술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보여준 기독교의 모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거는 이 모든 위정자들을 곤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의 입을 막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앉은뱅이에 나은 것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자들을 공회에서 내어보낸 후에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처리해야 할지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제자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말에 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이 말은 진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분명하게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당신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과 핍박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양심을 속이거나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트가 95개 조의 그 질문을 비텐베르크의 그 성당 문에 붙였을 때에 이 전 유럽이 이 루터의 그 말에 동의하여서 그 교황의 가르침에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 교황이 황제들과 제후들을 힘을 빌어서 이 루터를 정죄하기 위하여 루터를 보름스에 불러서 거기에서 루터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보름스에서 루트는 모든 제후들과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들과 변론가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을 루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기와장들이 마귀가 되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자기는 홀로 이 세상을 대적해서 권력자들을 대적해서 종교 그 권력가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아주 외로운 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 요구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트의 대답이었습니다. 루트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트는 사람의 말보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그 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며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청교도들에게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영국의 교황주의자들에게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화형당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결코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의 양심과 삶을 주관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인 캔터베리의 대주교의 이 크램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헨리 8세를 보좌하는 아주 신실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바뀌고 메리가 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협조하는 많은 서명들을 하였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을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교황주의자들은 끝끝내 크레물을 이 끌어내려서 이 화형시키는 자리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크레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재판가들, 교황주의자들은 마지막에 네가 이 교황에 대한 캐톨릭의 신앙을 고백하면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레물가 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크레모가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렘머가 연설을 시작했을 때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교황에 대해서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거부하고 행하였던 모든 저술과 서명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적 그리스도이고 그의 모든 교리는 거짓이므로 나는 교황을 거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크렘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발밑에 있었던 나무가 불타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길이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올 때에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서 먼저 자기의 오른손이 불에 타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이 불타고 있을 때 그는 끊임없이 나의 비열한 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는 후회하였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감한 죽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나 세상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 세상의 모습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힘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자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도 보기 힘든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코 세상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나는 이 세상보다 당신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거짓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양심과 태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기독교는 영광의 기독교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용감하고 담대한 그와 같은 모습은 관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설교와 그 이적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답변은 권세 있는 말들로 가득하였고 성경에 대한 밝은 이해를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 정거가 이 안전뱅이, 일어선 안전뱅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제자들에게 실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관리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한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제자들의 능력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은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앉은뱅이가 일으킴을 받아서 온전케 된 몸으로 거기에 서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였고 하늘에서 그의 권능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원들, 그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베드로의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들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낸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의 확증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제자들이 풀려나는 것에 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고 성경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취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교회를 성공의 수단으로 자아실현의 장소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고 자존감을 높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은밀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신앙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도 아니고 합당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원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열망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신앙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가 가지는 생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이 세상의 대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이었던 것보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자임을 상기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